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서영입니다. 지금까지 동물을 직접 때리거나 죽이는 것만 학대 행위로 봤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최소한의 사육 공간, 먹이 제공 같은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됩니다. 최근 화물차 칸의 작은 칸에 개를 가둬놓고 기르는 사례가 있었죠. 자, 이러한 경우에도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동물 관련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부실하게 관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유자도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일반 개라도 사람을 문 전력이 있다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에 1년이 경과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3년 이하 징역인 동물 학대 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동물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된다면 동물 학대와 관련 뉴스가 없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제 바뀌어야 될 것은 동물에 대한 인식입니다. 동물에 대해서 물건으로 인식하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인식에서 이젠 벗어나서 동물들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리고 정말 반려, 동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반려하고 있는 생물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반드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을 속이기 위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피해 수법과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이광규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방송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광규 변호사님의 피해 수법에 대한 예방법 기대해 볼게요.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보이스피싱으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온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까?
네, 일단은 찾아오시는 분들 횟수보다도 이제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네.
일단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분들은 이제 유형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직접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억울하게 가담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저도 식사하면서 친구들이랑 식사하는데 남편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뭐 이러저러하게 굉장히 막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채널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자 메시지,
네.
그 휴대전화 뭐 메신저를 통해서 기망하는 경우가 속이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명의자를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으시는 그 피해자 분들이 속기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뭔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보내면 크게 의심 안 하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 피해자를 이제 속여서 자동화 기기로 유인해서
네.
그리고 편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와서 그 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피해 수법이 좀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금리 대출, 대환 대출, 대출 권유 문자 등을 통해서 속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겪은 경우인데 아들이 무슨 납치를 당했다는 연락을 해오기도 네네. 하고 딸이 보낸 문자로 착각해서
네.
악성 앱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에 휴대전화를 조작해서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제 딸이 그 핸드폰이 망가졌다고 뭐 어디로 연락해달라 막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 딸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신으로 내 딸은 내 옆에 있는데 누구니?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는데 제가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괜히 보냈다. 네. 정말 수법이 다양한데요. 근데 이광규 변호사님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 유형도 다양하고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점으로 보자면 한 8년 전 2014년 가을경인데요.
네.
제 사례를 뭐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궁금합니다. 네. 변호사님도 당하는 보이스피싱.
네. 저도 이제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었는데 주로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포털사이트 이용하는 횟수가 많고요.
네.
근데 며칠 전부터 이제 포털사이트 접속이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이제 작동이 됐기 때문에 뭐 경각심이 없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늦은 밤에 야근하던 중에 포털사이트 접속이 안 됐고 제가 이제 서류 작성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그 제 개인 정보, 은행 정보를 다 입력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고 나니까 컴퓨터가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객센터라고 전화가 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때 알려달라는 그 정보를 보내주니까
네.
제 계좌에서 299만 원씩 네, 다섯 번이 인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 그러면 변호사님의 컴퓨터가 잘 이렇게 포털에 접속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접근했다 이런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고요.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리서치 정보를 찾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도 그 과정에서 그 악성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심어지게 된 거군요.
네네.
네. 자, 정말 무섭습니다. 자, 보이스피싱을 직접 당한 변호사님이 전해주는 자, 생생예방법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피해를 당한 게 8년 전이긴 하지만은 지금도 가끔 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기 때문에 그때
네.
기억이 생생하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자 첫째.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금융거래 정보도 보내거나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자, 이게 첫 번째군요.
네, 맞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중에는 이제 계좌번호,
네.
그리고 카드 정보, 그리고 인터넷 뱅킹 정보가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보안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그 지금 텔레뱅킹을 통해서 그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엔 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과는 다르게 그 보안성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자녀가 납치되었다.
네.
그리고 그런 연락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녀의 친구가 누군지,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인척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해서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 그, 맞아요. 요새는 이제 친구들 연락처를 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친구들 연락처까지를 다 가지고 있진 않은데,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이가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연락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녀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친인척들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세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떠한 발신번호 등이 지금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 번호처럼 보이는 번호가 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 번호를 신뢰하시면 안 되고 자기 전화번호에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번호라면 첫 번째는 의심을 하셔야 되고 받지 않으시는 거를 권합니다.
아, 내가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아라.
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난 거는 경찰청이었습니다. 112로 네. 신고를 하고 경찰 관분들이 굉장히 빨리 오시기 때문에 안내를 잘 받고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최근에 메신저 피싱이 점점 늘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작년 기준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1,682억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60%가 메신저 피싱에 의한 사례입니다.
네.
그 메신저에 속은 피해자는 그 사기범에게 자신의 신분증, 그리고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고요. 악성 링크를 보내서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에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등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2021년도 피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수치긴 하지만 메신저 피싱은 증가했고 총 피해 금액 중에 30% 정도만이 환급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채널이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 빙자형에서 메신저 피싱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광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안타까운 경우가 구직 신청을 했는데 그 구직 신청을 한 곳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인출책을 구하는 업체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버린 그런 사례가 늘고는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는 인출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뭐 대가를 뭐 몇십만 원 주겠다고 해서 네, 자신의 그 뭐 신분증이나 그런 걸 보내서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출책으로 이제 검거가 되는 분들 보면은 자신이 이제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그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구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구직을 요청한 업체가 정상 업체가 맞는지 확인 절차가 좀 굉장히 미흡했고요.
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방문하든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인출책으로 검거된 분들이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그리고 업체를 방문했고 그 회사 사장이 누군지 여부를 명확하게 묻고 만약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확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단 뭔가 보이스피싱 내지는 범죄 단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공범으로 네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명의를 이제 전달해 주는 경우인데 사기범들은 세금 절감 목적으로 통장을 요구하거나 그 자신의 명의를 빌려달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를 만드는 게 요즘에는 엄격하지만 그 증권회사 같은 경우가 아직은 조금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의를 절대로 빌려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가장 좀 그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판례가 이렇게 명의를 뭐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광규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Fly to the Sky에 전화하지 말아요.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